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한 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빈 모든 자에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늘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웠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위하여 알아듣는 사람들도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에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고 하나님 속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당신은 그 나를 사랑하신 것 내게 주신 나의 마음을 의로우게 하였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영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는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제자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직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로 가라사대 이제 기도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이런 대목은 있어도 그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여기가 유일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제자들이 알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 또 알아들을 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대로 일단 초점을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또 사도 요한도 이 기도를 전부 기록한 셈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된 표를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삶을 사는 모습은 그가 가진 사상이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결국 그가 믿고 그가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역시 살 수밖에 없는데 신자라는 이름이 지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는 싸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신자의 모습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궁극적인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목표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설득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가지며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입니다. 뜻밖에도 현대 교회들은 이런 면에서는 훨씬 중심 내용이 필요가 없는 것들로 신앙의 표준을 삼고 목표로 삼는 일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쉽게 행복을 추구하고 쉽게 승리를 외치는 이상한 풍조가 교회들에 몰아닥치고 있어서 적지 않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믿지 않든지 믿은 것을 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 영역에 펼쳐질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잘못 핵심을 삼고 있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주일날 와서 가지는 신앙적인 행위와 세상을 사는 것 사이에 방법론과 원리와 목표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갈등이 없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핵심 아닌 것으로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정당한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이 노출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후회가 있고 도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너무나 떳떳합니다. 그냥 산만 피둥피둥 치고 죄를 짓고 사는 세상살이와 예수를 믿는 것 사이 전혀 갈등이 없이 그러나 성경적인 약속들과 내용들이 결단코 세상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내용이 세상에 갖고 가서 충돌하지 않을 것들로 신자의 신앙 내용을 삼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행복, 쉽게 성경이 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애도금도 잘하고 돈도 막 벌고 이런 것이 핵심이 되어버려서 신자들은 신자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세상과 교회를 오락가락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상치 않죠.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17장의 전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다 펼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를 드러냈다. 저들이 다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같이 저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합니다. 저들에게 이 책임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랑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저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신자입니다. 신자란 그의 존재가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표출되는 자인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표현하기 이전에 그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살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며 그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신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읍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이다 말입니다. 빛을 비추어 소금이 되어 우린 다른 존재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빛이고 진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빛이 묻어있고 생명이 묻어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벗어난다는 것이 뒤에 쭉 연결이 되어 설명이 됩니다만 대표적인 것 같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성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는 이러냐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런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이에요. 왜 오른편 뺨부터 맞죠? 왼손잡이가 때려서?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장소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편 뺨을 맞게 되죠. 가장 모욕적으로 맞은 데 대한 표현입니다. 그때도 왼편 뺨을 대야 됩니다. 말하자면 바보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수심에 관한 우리는 손 놓은 사람입니다. 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일이 왜 그토록 몰상식하며 말이 되지 않으며 그토록 더러울 수밖에 없는가를 상대방의 책임이보다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자존심을 차원해서 복수심으로 맞대꾸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 이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이상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눈 위로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복수심을 절제케 하는 부정적 요구였습니다. 옛날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조그만 10원어치 손해본 걸 1억 원어치로 갚아버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율법이었습니다. 한국 이조시대 때 찾아왔던 서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을 보고 가서 쓴 책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한양거리에서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와 함께 포졸 셋이 육로방망이를 들고 뛰어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뛰다가 어떤 선비의 도포자락을 밟았습니다. 집신 자국이 자국도 선명하게 도포자락에 찍힌 겁니다. 선비가 놈들 뒤에 섰거라 하는 추상같은 호령과 함께 셋은 정말 그 자리에 서더랍니다. 따라오너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 사람들 뒤를 쫓아갔답니다. 커다란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셋을 묶어놓고 내 죄를 너희가 알렸다. 예의.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니 있어 무엇하겠느냐 뽑아라. 세 사람의 눈 다섯을 뽑고 하나를 남겨놓더니 돌아가는 길에 길을 못 찾을까 하나만 남겨뒀으니 고마운 줄 알아라.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와 함께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도포자락 밟아서 억울한 모두 그의 옷이나 밟고 끝내야지. 상대방은 도포자락 밟았는데 눈을 다섯이나 뽑아서는 안 된다. 이건 거봉 포도 아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유명한 작품이 있었죠. 네바다 스미스라는 서부 영화가 있었어요. 목사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가끔 느끼실 겁니다. 스티브 맥퀸이 나온 뭐 주인공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사실적인 증거를 대야 되니까 그 작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맥퀸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어떤 악당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것을 집더미 속에 숨어서 보게 됩니다. 이를 갈고 내 평생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 총 쏘는 솜씨를 배웁니다. 그냥 아랫나트보다도 더 빨리 총 뽑는 솜씨를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만나요. 그 은인한테 총 쏘는 기술을 더 배웁니다. 더 빨라요, 자기보다. 그 사람한테 여러 번 배웁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러 다녀서 몇 사람은 죽이고 아직도 몇 사람 남았는데 그 은사를 다시 만납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 아직도 복수심을 버리지 못했는가?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자기 집에 일주일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경을 줍니다. 읽고 깨우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복수심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일주일 만에 다 읽었대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가? 안 변했대요. 그 안에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변했는가? 안 변했답니다. 감동받은 구절이 뭐냐? 눈은 눈으로 있는 일. 성경만큼 어려운 책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만큼 편한 게 없죠. 얄개를 벌주던 교장 선생님이 그랬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상인들을 쫓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나쁩니다. 학생 매 맞아야 되겠습니다. 얄개가 그러죠. 어째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매를 듭니까? 다 성령님 얘기인 줄. 그 내용이 무엇을 지시하며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만큼 어려운 책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생존 경쟁을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우리의 의지력을 삼지도 않습니다. 사람과 경쟁하여 이긴 것을 승리로 삼지도 않는 자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신자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보람된 일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며 하나님 기뻐하신 속에 나를 넣으며 그것들이 그 원리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아름다움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일거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마저도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서 즉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들이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오늘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소서 해서 스스로의 결백증을 나타내는 것은 신앙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는 죄 짓지 않고 깨끗한데 같이 있기 싫은 사람 몹시 많습니다. 분명히 잘났는데 만나면 의례스럽지 않고 어딘가 사람에게 이상한 자존심에 그 화나는 부분들을 격발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났는데 따기를 한데 꼭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 넘쳐나는 자로 서 있지 않고 나는 잘했다, 난 그런 실수 안 했다, 난 하라는 거 다 했다, 자기 치장, 자기 의만 나타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7장에 돌아와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히 이 표현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죽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모습이었다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가장 아름다운 증거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어떤 방법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까먹곤 합니다. 신자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신자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중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욕, 목사 장로만 없으면 교회는 잘 될 거다. 분명히 이게 지금 목사와 장로에 관한 욕이겠습니까? 신자들을 대표한 욕이죠. 그렇죠?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4천만 인구 중에 천만 가까이가 신자랍니다. 오늘날만큼 기독교가 욕을 먹고 힘 잃은 때도 없죠. 누구도 신자고 누구도 신자고 누구도 신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가만히 알아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신자일 겁니다. 따지면은 자기는 안 나가더라도 부인은 다 신자고 부인도 무슨 구역장이고 뭐 우리 부인은 장로래 뭐 그러시고 말도 안 맞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금같이 기독교가 맥을 못 쓰는 때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을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진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끄러운 것은 신자들의 생활이 이것과 방불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를 꼽아낼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표현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초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말린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그 세태를 가장 잘 나타낸 그 유행가 가사가 있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떤 목표가 있어야 어디를 가죠? 산을 넘어가고 강을 넘어가고 길을 돌아가는 것은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한 지혜로운 길 선택입니다. 넘어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낫다. 이쪽으로 직접 갈 수 없으니 산 위로 올라와서 얕은 데로 건너가자. 이 지혜의 끈기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강이 있으면 안 가고 산이 있어도 안 가고 물같이 낮은 대로 낮은 대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갖고 두 가지 예를 들죠. 물의 지혜, 물의 힘. 그런 때는 낮은 대로 낮은 대로 절대 충돌하지 않고 그러나 바다에 이른다. 이게 지혜입니다. 타협을 얘기할 때는 고집, 의지력과 일관성 없이 그저 막히면 꼭 다른 데로 새서 피해서 슬슬슬슬 흘러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도 나쁜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 거의 다 타협하고 목표 없이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동쪽으로 10km 갔다 서쪽으로 10km 갔다 이렇게 네 번 왕복하면 어느 지점에 있게 됩니까? 혓바닥이 빠지게 숨이 찬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신자들은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토록 아우성치고 철야기도 하고 헌금도 그냥 주머니가 빵꾸레기 긁어내는데 전혀 진정이 없어요. 이게 왜 어떻게 다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돈만 주시면 헌금하겠대요. 헌금할 거면 왜 달래요, 그럼? 어차피 주머니 넣고 갈 것도 아니고 다 세배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 애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래요? 도대체 애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시집 간 사람 봤어요? 여자 똑똑해갖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도 신방 다니고 여자 똑똑한 학교 나와갖고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언제나 싸우지. 반성들 하시라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공부 잘하는 게 꼭 행복일까요? 돈 많은 게 꼭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참으로 지금 세상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단축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으로 접근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될 것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허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미련할까요? 아, 우리라 그럴 건 없지. 전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미련할까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보시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는 겁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더러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비하고 소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만 흘리고 있는 것을 방탕하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만나보면 어쩌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나 몰라요.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어쩌고 그토록 게으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사실은 제 어머님도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교회 갈 때 그냥 마누라 차만 태워주고 그냥 밖에 있다 옵니다. 이게 뭐예요? 40년을, 50년을 어머님도 권사, 아버님도 장로, 동생도 뭐 어디 교회 전도사, 부인도 여전도의 회장, 당신은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님, 쪼다. 이게 잘한 짓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도 훌륭한 가문인데, 제가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표정이. 목사님이 저를 우습게 알고 있지만, 이래봬도 제가, 뼈대 있는 가족 출신인 거죠. 미르치 가족이겠죠, 뼈대 있는. 방탕하고 있었다니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까지 우리 교회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여 명씩이나 오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신 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병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병이죠. 왜냐하면 책임의 첫째 소재는 교역자들에게 있었던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저 전 두려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붙잡아다가 그저는 물 한 잔 남게 쥐어 짜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털어먹었으니 발 안 디뎌놀라 그랬죠. 그저 뭐 좋은 차 사내라 뭐 해라 그랬고 뭐 교회 져라 뭐 목사 그냥 화장실 대리석 깔아라 이런 말은 그냥 다 김새서 다 안 들어와서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안 들어와 있는 게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구경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구경꾼이었습니다. 지금도 구경꾼이고 앞으로도 구경꾼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는 훨씬 허비하고 보내지 않기 위한 정당한 지도를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번도 여러분이 와서 치는 걸 지적을 안 해준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태권도 학원에 갔는데 사범이 한 번도 자기 자식을 손봐주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틀린 것은 없는가?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진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여기도 놀라운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었듯이 우리를 보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합니다. 우리를 보면 그 마음에 있는 탐욕, 종교로 덫칠한 사기, 양의 가죽을 쓴 이리,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 그게 너무나 뻔히 보여요. 얘들아 난 할머니다. 손님으로 봐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이 커요? 왜 손톱이 길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손님으로 보세요. 왜 그렇게 손이 크고 털이 그렇게 났어요? 당신은 영지옥, 이지옥, 세상 사람들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신자들하고 동업하지 마십시오. 신자들하고 동거래하지 마십시오. 순악당들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빌릴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안 갖고 또 먹을 때는 하나님은 이 깊은 뜻을 아실 거야 라고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 최소한의 법이 있고 상식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순악당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렇게 됐는가 모를 이상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속옷을 달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신이 배가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의 성질은 우리 배예요. 내 배 부르니 평양감사가 조카 같다. 한국 민족이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은 뭐 좋은 거 믿는가 하는 싸움에 아무것도 없죠.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괜찮은 가구를 놓고 사는가? 우리 성실함의 결과여야 됩니다. 성실함의 결과, 땅 흘린 결과여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며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당신은 돈이 싫습니다. 아니 왜 싫어요? 한번 줘보세요. 받나 안 받나? 왜 편안함이 싫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도 아니요. 목적도 아니요. 그것을 내 진리와 나의 삶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삐뚤어뜨리진 않겠단 말입니다.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사십시오. 성실의 부산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편안하게 사십시오. 단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놓쳐도 좋다는 것이 오거든 목숨을 걸고 항거하십시오. 그게 순교입니다. 왜 이렇게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국민은 전체적으로 살 만큼 됐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위하여 신앙을 팽개친 자리까지 들어간 것만은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살펴봐야 하는 여러분 이웃과 혈육들 앞에 책임을 행하셔야 됩니다. 원망 들을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지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전혀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했던 일, 남을 비비고 섰던 것, 남을 해하고 가졌던 것,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부끄러운 흔적들입니다. 전과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쯤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합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내일 아침 10시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됐다. 지금 곤란한 게 많죠. 너무 억울한 게 많죠. 20년 동안 일을 갈고 해갖고 집 샀는데, 차 샀는데, 내일 오시면 어떡해요? 1년 민담에 와야지. 이런 게 있거든.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신자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단코 재미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싸우지도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혹 우리가 이 세상에 괜찮은 지위에 있고 괜찮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슬프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삶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 언제든지 털어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일 오십니까? 지금 오시죠. 이래야 맞습니다.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데서 저촉되는 것 있거든 다 집어던지시기를 권합니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실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그것도 중요한 것도 주님 오시는 것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가 이 세상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목적도 없고 고향도 아닙니다. 그 빨리 내려가시지.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값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전 내용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15절 말씀은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 요한복음 1장에 묘사된 것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도 보냄을 받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었을 때 우리를 보고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우리가 저렇게 다른 것은 저들은 다른 데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그 증거를 행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신 이유 그가 행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린 이름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신자의 책임입니다. 신자의 삶의 가치, 목표를 꼭 행해야 되는 영광이며 책임입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며 우리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며 우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허망하게 살며 방탕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놓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멸망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자녀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 우리의 책임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며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서 이 땅에 저 죽어가는 심령들 앞에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자로 서 있게 하사 오늘 우리의 특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의된 강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책임과 신자된 책임과 우리가 우리로 섰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그것으로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열매를 따며 그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일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